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사는 한 남성이 이슬람 무장조직 ISIL에 물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27일 발표했습니다. 미 대배심은 올해 26세로 수도 인근의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사는 마무드 아민 모하메드 알 하산 씨를 26일 기소했습니다. 엘 하산 씨는 ISIL을 지원하려 했고 미 연방수사국 FBI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엘 하산이 조셉 하산 파록이란 사람이 ISIL에 가담하는 것을 도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록 씨는 자신이나 엘 하산이 ISIL을 지지한 바가 없고 ISIL 가담을 도와줄 사람을 찾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0.8%로 수정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래 추정치보다 0.3%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기업 재고가 늘어나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도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경제학자들은 오는 6월 3일에 나올 5월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실업률은 5%였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됐다 석방된 우크라이나 여성 조종사 나디아 사부첸코가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부첸코는 석방된 지 이틀 만인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부첸코는 자신이 군 조종사로 다시 복귀하고 싶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체포됐던 사부첸코는 지난 25일 러시아인 두 명과의 맞교환 형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부첸코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던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대의원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AP통신은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모두 하차하고 혼자 남은 트럼프 후보가 26일 현재 1239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음 달 7일까지 나머지 주별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 수백 명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로써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309명의 대의원들을 확보해 아직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에 74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라크 도시 팔루자에서 정부군과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현재 팔루자의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팔루자를 3면에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한 민간인 탈출 방안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SIL이 주요 도로에 폭발물을 묻어놔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팔루자 사태가 나빠지자 인도주의 잔체들이 최근 몇 주간 현지 죄공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품과 음료, 의료 지원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27일 보고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핵심 물질들을 축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IAEA는 이란이 비축한 중수와 우라늄의 양이 지난해 합의한 범위 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최대 300kg까지 그리고 중수는 130톤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IAEA 측은 지난 1월 이란 핵합의가 발효된 뒤 두 번째 분기 보고서를 이날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과 자국의 핵물질 축적을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유럽연합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0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27일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정상들은 국제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성장 방안에서부터 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져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자, 먼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정상선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한 겁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이 즉각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성명을 모두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 행위들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개탄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납치 문제 등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만 제기됐었는데 최근엔 인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민생과 인권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모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 또 강력히 촉구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북한 정권의 관용은 더 이상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경제와 안보를 주도하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건 앞으로 추가 도발과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이거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국가 자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만큼 핵과 인권 문제가 별개가 아니란 인식이 국제사회에 팽배해지는 것도 주목됩니다.
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25일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 단독 기자회견, 또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모두 북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국제 결의를 준수하며 친주민 정책으로 기존의 병진 노선을 전환할 때까지 국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effectively hit US targets.
북한 정권이 고립돼 있으면서도 국제 사회를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 자원을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 골칫거리란 겁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만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아직 미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발사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기적 위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은 중기적 위협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슬람 과격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처럼 당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단기적 수준의 위협은 아니란 겁니다. ISIL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ISIL 격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곤란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라고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국제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삼각 공조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ve seen actually is improved responses from countries like China. Countries in the region like Vietnam and Burma.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선된 대응과 베트남, 미얀마의 변화된 대북 움직임이 긍정적이라면서 이런 국제 공조가 북한의 확산 위협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수뇌부가 당장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낙관하진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 대북 제재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 등 유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주요 7개국의 절반이 주도하는 유럽연합도 27일 대북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현 핵무력 강화 정책을 고수하는 한 평양의 고립은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권 기자와 함께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북한 관련 문제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 7개국 G7 정상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이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모로 미국으로 망명한 고용숙 씨 부부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 씨는 자신들이 망명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또 어린 시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도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로 알려진 고용숙 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 씨의 여동생입니다. 고 씨와 남편 리강 씨는 2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미 8살 때 김정일 정권의 후계자로 간주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은의 8살 생일 때 별 계급장이 달린 장군 제복을 선물 받았으며 그때부터 군 장성들이 어린 김정은에게 격려하면서 경의를 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고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김정은이 평범하게 성장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2년생 혹은 1983년생이 아니라 1984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게임이나 기계장치를 좋아했고 배나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지만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머니가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치자 말대꾸를 하는 대신 단식투쟁을 하곤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1992년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살기 시작한 고용숙 리강 부부는 김 위원장이 12살 때인 1996년부터 2년 동안 김 위원장을 보살폈습니다. 고 씨는 스위스에서 보통 가족처럼 살았고 김 위원장 형제의 어머니처럼 행동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보통 아이들처럼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것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해외 거주의 특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 형제를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놀이시설인 유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고 씨의 사진첩이 스위스의 알프스 스키장, 프랑스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해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야외 식당에서 김 씨 형제와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씨는 김 위원장이 여름에 북한으로 돌아가 해안가에 있는 원산의 대저택이나 영화관과 많은 방이 딸린 평양의 거처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 김 위원장에게 어머니가 농구를 하면 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농구에 빠져 농구공을 갖고 잠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숙 리강 부부는 암에 걸린 고형이를 치료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됐다며 고용이를 살리는 것이 탈북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갖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강력한 지도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그런 종류의 곤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부부가 1998년 스위스 베른에 미국 대사관으로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고 며칠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미군 기지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몇 달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관계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리강 씨는 북한 정권의 최측근 부부로부터 많은 비밀을 듣고자 한 미국 정보기관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은 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김 위원장 형제를 돌보고 공부를 시키면서 그들의 사생활을 많이 들여다봤을 뿐 핵이나 군사 비밀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영숙 리강 부부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지내다 한국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도시에 거처를 정했지만 한인들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주민들도 거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이나 집수리 등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직업을 전전한 리 씨는 초기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수학자가 됐고 작은아들은 부모의 사업을 돕고 있으며 딸은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 씨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동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 모두 조카를 거듭 김정은 원수로 부르며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를 이해하는 자신이 양국 간 협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라면 그를 만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입니다. EU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분야의 경우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에 대한 목록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 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거래 중단을 명시했으며 투자 부문에선 북한의 EU 국가 내 모든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광업과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EU 국적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송 분야에선 북한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또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지 품목 또한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이유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과 기관 한 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선박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잠깐 켠 사이에 위치가 드러난 건데요. 제재 대상 선박들이 한반도 근해를 벗어나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은 령님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령님호는 21일 오후 5시 31분 필리핀 낙사사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10.4노트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 이동하던 령님호는 9분 뒤인 오후 5시 40분 약 3km를 더 이동한 모습이 포착된 뒤 49분과 51분 두 차례 위치를 드러낸 후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포착된 시간은 약 20분, 이동거리는 6.6k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AIS, 즉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령님호가 해당 위치에서 켠 상태로 운항을 했다가 이후 끈 상태로 이동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령님호는 약 일주일이 지난 27일 현재까지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관계자 역시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령님호의 위치 기록이 매우 짧다면서 곧바로 AIS를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령님호를 포함한 북한 원양 해운관리사 소속 27척의 선박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맞춰 령님호 역시 지난 2월 27일 일본 영해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줄곧 자취를 감춰왔습니다. 곡물이나 광물을 운송하는 벌크선인 령님호는 무게 2만 6천 톤, 길이 181m의 대형 선박으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전투기 등 무기를 선적했다가 파나마에 억류됐던 청천강호가 1만 3천 톤임을 감안하면 령님호는 청천강호보다 2배가량 큰 선박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자취를 감췄던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은 최근 운항을 재개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힐 5호와 철령호, 세보호, 미림 2호, 창천강호, 오리온스타호, 퍼스트글림호 등이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는 물론 일본과 중국 앞바다 등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존 지원책과 피해 상황을 다시 검토한 뒤 한화로 5,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 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미화로 약 4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약 7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며 회계기관이 계산한 피해액은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지난 2월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을 당시 124개 남한 기업이 입주해 있던 개성공단에서는 5만 4천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의류나 주방용품 같은 노동 집약적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개성공단은 북한 쪽의 주요한 외화 핵두건 가운데 하나였고 남북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보험에 든 기업들은 땅이나 공장 그리고 설비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최고 60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반면 보험에 들지 않는 기업들은 이 액수의 절반만 받습니다. 한편 원자재나 완성품 같은 유동 자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험 상품이 보장한 93만 달러를 초과해 정부가 최대 180만 달러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한국 측 직원에게도 공단 폐쇄에 따른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약 2,400달러의 6개월분을 지급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한 달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보험금과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업보험 지급금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을 상대로 자금을 새로 빌려주거나 원래 있던 빚의 상환을 미뤄줬습니다. 그 밖에 피해 기업들의 대체 공장 확보를 지원하고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등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발표해 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멀어질 거라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을 계속할 수 있지만 결코 이런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또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제재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래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된다면 분단은 점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홍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화의 필요성도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며 핵 경제 병진 노선 고수 입장을 당 규약에 명시하며 비핵화의 의지가 없음을 공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동안 진정성 없는 대화를 제안해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남북 고위 당국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만 재개되면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런 대화의 순간에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도 핵 문제를 대화의 의제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금 섣부르게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핵 개발을 눈감아주는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대화를 위한 대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자신들의 핵 보유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도 이날 주재 발표자로 나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핵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압박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 공간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재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내부 변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실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와 변화를 결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독자 제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천 실장은 북한이 당 대회 이후 한국에 보이고 있는 대화 공세에 대해선 자신들에 대한 제재 이완과 한국의 국론 분열을 노린 제의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양측은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북한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에티오피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며 늘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확고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의 입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선 미래가 없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과거 1974년 공산혁명 이후 1975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이 70, 80년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2년 각각 400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을 비롯해 300만 달러 상당의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대북 압박 외교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좁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등거리 외교, 즉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으로부터 뭐 무기를 산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 교관이 와서 뭐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재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걸리니까 이제 군사적인 협력 이런 거를 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좀 이렇게 군사협력이나 뭐 경제협력 이런 걸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압박이 느껴지겠죠.
김 교수는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선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한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 교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간다에서도 북한 비핵화 공감이라는 같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에 이어 28일 우간다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북한 핵 문제를 표지 기사로 실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불투명한 인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 표지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김 제1위원장의 머리에 핵폭발로 생긴 시커먼 버섯 구름을 합성한 사진 위에 핵 악몽이라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룬 커버 스토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너무 불투명하고 북한 정권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거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잡지는 먼저 대북 제재로 김 제1위원장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보호 속에 김 제1위원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핵 개발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란 핵 협상에 적용됐던 논리가 북한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중국식 경제개혁과 남북 간 화해를 위해 핵우선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교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잡지는 북한 집권 엘리트들이 김 제1위원장에 반대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김 제1위원장은 이미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층 더 강경한 제재로 북한 정권이 붕괴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지만 이에 따른 위험이 큰데다 그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 강화라고 이 잡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하는 중국을 달래면서 새로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잡지는 북한의 붕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더 강경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이 초기에 북한의 핵실험 동결로 이어진다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 못한 갑작스런 붕괴가 어느 때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을 압류하고 파괴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잡지는 이를 위해 중국의 협조, 최소한 중국의 인정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긴급히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인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식량과 재난 대비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6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인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호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가 지원한 자금으로 밀가루 등 원료를 구입해 북한 현지 6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식품은 북한 내 타가소와 고아원, 소학교, 아동병원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영양지원사업 이외에 북한에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무를 심거나 제방을 쌓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고위층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 같다고 평양과학기술대 박찬모 명예총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박 총장은 북한 학생들의 수학과 기초과학 수준이 높아서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한 박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죠. 평양과기대는 2010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투자해 문을 연 북한의 첫 민간 대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찬모 명예총장과의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5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과학기술과 관련해 변화가 있는지요?
사실은 아버지 시대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 9월에 김책공대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교문에 걸려있는 프레카드인데요. 거기에 과학중시 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특히 원격 교육 같은 지방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위해서 평성에 은하 과학거리라든지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를 건설해서 과학자들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전당을 건립해서 금년 1월 1일에 그걸 갖다 개관했는데요. 거기는 북한의 성인과 아동들 모두에게 과학기술의 습득과 활용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정말 잘 만들어진 관입니다. 저도 4월 달에 거기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공을 들였더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혹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 어느 정도까지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저의 전공 분야인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전혀 그 선진국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초과학 특히 수학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실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서 그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고 그 첨단 기술 그 장치를 쓰는 그러한 과학기술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걸 갖다가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뒤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과학 수준을 100으로 논다고 한다면 네. 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는 사람마다 그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어느 분야냐 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가 볼 때는 뭐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 80까지는 오지 않았나 또는 어떤 분야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100에 가까운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그거는 뭐 글쎄요. 그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리고 또 핵실험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분야는 많이 발달했다고 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 평양과기대를 두고 보면은 뭐 그 장치 같은 게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미국 과학기술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평양과기대의 명예총장으로 재직하시다 보니 평양을 자주 방문하실 텐데요.
네.
그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정보기술, 그 IT라든지 그 과학 분야의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저는 2000년 9월부터 평양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우리가 정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가져갔던 휴대전화를 공항에다 맡기고 그리고 들어갔고 지금은 외국인들도 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터넷도 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금 카드 또는 직불 카드라고 해가지고 캐시 카드를 저희들이 가지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사고 그럴 때 옛날에는 거실에 돈이 없으면은 껌도 주고 우표도 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카드로 다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여간에 그 다른 뭐 IT 분야 아니고 다른 면의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새는 뭐 그 지하철에 가서도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그대로 찍게 하고 굉장히 옛날보다 완화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을 갖다 접촉하는 것도 물론 우리들이 그 안내자와 같이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안내자한테 꼭 물어보고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 가니까 그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사진도 찍자 그러고 아주 상당히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평양에서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는 네. 혹시 뭐 스마트폰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 평양에서 이제 북한에서 쓰는 휴대전화는 그 북한 사람들과 완전 그 외국인들이 그 서로 통화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전화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는 외국 사람이나 또는 외국과는 돼도 북한 사람과는 안 되고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북한에 있는 외국인한테도 전화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종은 뭐 다 스마트폰 비싸서 그렇지 살려면은 사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대개 이제 그 3G 또는 어떤 사람은 4G 폰도 가지고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평양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도 그 인터넷이나 외부로 연결도 가능한가요?
그 사람들은 인트라넷을 쓰기 때문에요. 인트라넷에 연결은 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외부의 인터넷 거기에는 연결이 안 되죠. 물론. 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쓰지만요.
예, 그럼 통신 회사가 서로 다른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전 이 고려링크 외국 사람들은 고려링크를 쓰는데 그 저기 에집트의 오라스코모고 같이 하는 그거는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 사람도 쓰는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강성 네트워크라는 거는 국내 사람만 쓰지 외국인들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네. 그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그 애플 컴퓨터를 쓰는 걸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은 뭐 컴퓨터를 갖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서핑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뭐 컴퓨터 쓰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애플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인터넷을 좀 자유롭게 쓰는 인구가 한 어느 정도로 될까요? 1,000명은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뭐 자유롭게 쓰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학원생이 한 100명 저 되니까 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들이 한 20, 30명 북한 교수들이. 그러나 내 생각에는 고위층 사람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고위층은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 역시 북한에서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한국에서 어느 신문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건 뭐 신문사에서 보내줬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겠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 지정된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액세스가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앞으로 그 인터넷 사용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늘어날 거로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에서 대학원생들이 쓰게 되면 그리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사람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외화벌이로. 그 IT 분야만 해도 중국에 뭐 한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3,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중국 가면은 인터넷 쓰니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개개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유학 가면은 그 대학에서 주는 이메일 주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메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총장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여태까지 했던 것이 어떻게든지 남북이 평화롭게 저는 6.25 때 하도 고생을 하고 중공구 밑에 있으면서 사흘씩 굶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북이 정말 평화 공존을 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걸 갖다가 희망하고 있고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사랑을 우리 동족들한테 보여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것이 저의 부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첫 민간 대학이죠. 평양과학기술대의 박찬모 명예총장과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는 함지아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9도, 안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구름이 많은데요. 신유주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9도,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서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하루 종일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5도, 개성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8도, 장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원산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 오후에 구름이 많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성진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내일 전 해상에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27일 보고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핵심 물질들을 축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IAEA는 이란이 비축한 중수와 우라늄의 양이 지난해 합의한 범위 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최대 300kg까지 그리고 중수는 130톤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IAEA 측은 지난 1월 이란 핵 합의가 발효된 뒤 두 번째 분기 보고서를 이날 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대의원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AP통신은 단독으로 남은 트럼프 후보가 26일 현재 1,239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로써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309명의 대의원들을 확보해 아직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에 74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에 대해 엇갈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거의 4분의 3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최고라고 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6%는 미국의 영향력이 10년 전보다 떨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응답이 20%로 나타난 지난 2004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은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부터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런 경향이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억류됐다 석방된 우크라이나 여성 조종사 나디아 사부첸코가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부첸코는 석방된 지 이틀 만인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부첸코는 자신은 군 조종사로 복귀하고 싶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체포됐던 사부첸코는 지난 25일 러시아인 두 명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부첸코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던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사부첸코의 구금과 재판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비난이 쇄도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0.8%로 수정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초 추정치보다 0.3%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기업 재고가 늘어나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돈에 비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산 물건의 값이 오르면서 미국의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에 침체에 빠진 세계 경기도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경제학자들은 오는 6월 3일에 나올 5월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실업률은 5%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동유럽 마케도니아 이도메니에서 퇴거한 뒤 그리스 내 몇몇 난민촌에 사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생활 상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멜리사 플레밍 대변인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몇몇 지역의 피난민들이 수준 이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밍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지원 아래 그리스 정부가 새 난민 거주 지역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또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난민들이 가족과 헤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국경이 닫히기 전 이도메니아 지역에서는 최대 14,000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